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신약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파블로 카살스라는 유명한 첼로 연주가가 있습니다. 87세에 작곡하신 분입니다. 노먼 커즌스라는 그 작가가 파블로가 작곡하시기 전에 집으로 방문해서 그가 사는 하루를 지켜보았습니다. 파블로는 말년에 류마티스와 폐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납니다. 도움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몸은 많이 굽어있고 호흡은 고르지 못합니다. 손은 부어있고 손가락은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그는 피아노에 가 앉습니다. 사실 이분의 전공은 말씀드린 대로 첼로입니다. 하여튼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몸을 가눕니다. 부어있고 움켜진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 위에 놓습니다. 갑자기 굽었던 등은 펴지면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바하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류마티스로 인한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진 듯 보입니다. 모든 몸의 고통은 음악의 힘에 압도당한 듯 합니다. 곡을 마친 후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바하가 바로 자기 가슴에 대고 말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더 이상 손가락은 굽어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멋진 연주를 펼칩니다. 연주를 마친 후 혼자 일어섭니다. 방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큰 키에 웅장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식당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 되어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 들어온 후 편지 등을 점검하고는 점심을 들고 낮잠을 잡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굽은 허리에 퉁퉁 부은 손, 그리고 거친 숨소리.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자기의 전공인 첼로를 움켜줍니다. 다시 허리는 곧아지고 손가락은 펴집니다. 손가락과 손, 그리고 팔이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방문자인 노르만은 두 번의 기적을 하루 동안 체험합니다. 폐질환과 그리고 류마티스로 인한 어떤 장애도 그 안에 있는 창조적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이러한 기적의 선율은 새로이 창조되곤 하였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장애가 도리어 음악의 세계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음악인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파블로처럼 음악의 경지에 아무나 다다를 수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한편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장애는 육신적 장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사회적 장애들이 늘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를 뚫고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딱 음악의 힘을 가지고만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혼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21일이 마야 달력으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미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르침을, 권면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종말이 가까웠으니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기도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뜬 소문만 듣고 마음이 늘 붕 떠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데만 보고 있지 마세요. 평강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을 먼저 체험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평강의 주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런 후에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는 마치 파블로나 음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파블로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파블로처럼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강.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모든 장애를 이기고도 남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도 우리 많은 장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들을 이기는 길이 바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평강하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먼저 찾아보면 다윗에 주는 이미지가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주는 평강의 이미지는 풀밭과 물가입니다. 사실 호숫가가 평강의 이미지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평강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약 12년 전에 다녀온 백두산 천지. 다윗이 생각하는 물가가 호숫가인지 강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백두산 천지를 생각하면 신비스러운 평강을 체험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예, 겨울 높은 곳에서 아마 헬리콥터를 비행기를 타고 찍은 천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더 가까이 구름이 낀 곳과 함께 아주 신비스러운 백두산입니다. 천지입니다. 그 다음 예,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 맞이한 우리 평강으로 가득 찬 천지입니다. 마지막 예, 12년 전에 백두산 천지의 모습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 백두산 천지 높은 곳에 있는데 왜 물이 모인 곳은 언제나 이런 평강을 느끼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봤습니다. 물은 늘 낮은 데로 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늘 높아지려는 사람 옆에서 평강을 느끼십니까? 도리어 낮아지려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평강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평강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도 늘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주일을 지켰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평화, 평강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아지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구유로 낮아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평강이 넘쳐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가장 낮은 곳에 늘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늘 낮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늘 평강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것을 좋아하시는 평강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곳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찾은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합니다. 존 피어폰트라는 분이 1800년도 말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좋게 말해서 낮아짐의 연속이었고 더 정확히 한 표현으로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덕분에 예일대학을 졸업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일대 창설을 도운 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 선생으로서 실패합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쉽게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후 법조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도 실패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고객들을 잘해줬고 정의편에만 늘 쓰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비즈니스맨이 됩니다. 또 실패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 후 시를 써봅니다. 그러나 로열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인으로도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쌓았으니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하버드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 당시 핫 이슈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쫓겨납니다. 목사로도 실패합니다.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서 주지사에 도전하지만 역시 고배를 마십니다. 정치인으로도 실패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군목으로 자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 군목 일도 감당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부 안에서 사무직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재미를 못 봅니다. 몇 년 후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묘지가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 목사, 철학자, 박애주의자. 묘비만을 통해 보면 존 피어펀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묘비가 아니라 그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노래가 있습니다. 12월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를 이분이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피어펀트는 펜을 들고 가족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을 위하여 작곡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징글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그에게서 인생의 실패는 아름다운 흰 눈이었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는 폭소를 터뜨리며 달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평강. 평강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가장 낮은 곳을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내려가 보십시다. 사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감사하는 회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다. 그동안 잘된 것, 성공한 것,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많은 감사를 드렸을 줄 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십시다. 평강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낮은 곳을 좋아하시는 주님의 평강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폭의 징글벨과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만 관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평강을 맛보는 사람들은 남의 삶에도 관용을 베풉니다. 그때 진정한 평강이 완성이 됩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시대에 관중과 포숙,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친구들의 우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관중의 말을 들으면 이들의 우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 포숙과 장사를 할 때 늘 이익금을 내가 더 많이 차지했으나 그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탓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린 일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비열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일에는 성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벼슬길에 나갔다가 물러나곤 했었지만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싸움터에서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게 노모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포숙은 이웃에게 관용했던 사람입니다. 평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중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곤 했기에 관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포숙의 평강은 관중에게도 축복이 된 것입니다. 포숙은 이웃에게 관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낮은 곳에도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년주일을 맞아 우리 각자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감사의 마음을 안고 내려가 보십시다. 이웃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관용하십시다. 이웃에게도 관용하십시다.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강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선물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어떠한 장애도 이기고도 남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황종렬 신부님이 멋진 글을 썼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는 데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는 데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줄 모르면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아예 살아있는 꽃이 아닌 것이지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흙을 그리워하고 흙으로 향해 떨어질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신부님은 표현합니다. 바로 평강을 향하여 가는 꽃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물이 고여 평화로운 호수가 되듯이 꽃들도 아래로 떨어질 것을 기다리기에 평화로운 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로운 꽃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2012라는 꽃이 겸손히 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한 해로 마감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평강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희망을 안고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평강을 누릴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올라가 보았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마음의 깊은 기쁨과 평화가 용솟음 칠 거라고 믿고 성공을 향하여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웬일인지요. 참된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주님과 더불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얻을 수 없었던 평강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 늘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를 보내며 감사하는 회중에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온전한 감사를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주어졌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마지막 송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만 관용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용하며 이웃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평강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새로운 새해에는 새로운 새싹과 함께 기쁨의 꽃을 피우는 또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장애를 늘 이기고도 남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